부산 촛불방송국 언론 재개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줘 제발
행동하는 라디오 물러서지 않는 라디오 망설이지 않는 라디오 진실을 밝히는 라디오 철거민 유가족 촛불 시민 노동자 함께 듣는 라디오 새로운 시대의 봄을 부르는 라디오
용산 시스터즈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 재개발 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마차고요.
안녕하세요. 용산 시스터즈의 용산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섯 번째 방송은 이렇게 저희가 햇빛이 좀 강한 관계로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경찰차 앞에서 하는데요. 아, 경찰차 정말 시끄럽네요.
아, 예, 여기서 지금 앞에서 계속 노숙투쟁을 하고 계시는 철거민분들, 유가족분들, 그리고 연대하러 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 경찰차 소음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시끄럽죠? 예. 이 정말로 이 소음이고요. 저희가 하지만 꿋꿋하게 이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음악, 그리고 어머니들 목소리, 그리고 오늘 불도전스에 나오는 신부님 목소리까지 오늘 방송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시간 정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첫 곡 들려드려야죠?
네. 첫 곡 네. 들려드릴까요? 네, 어떤
첫 곡으로
곡은 갈까요?
함중아 씨의 내게도 사랑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로 보내는 편지 시간입니다. 아, 저희가 2주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편지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하늘로 보내는 편지는 그 용산 철거민이시고요. 또 함정의 어머님이 오셔서 고 이상님 열사분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머님이 직접 저희 옆에 스튜디오 옆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상님,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만나 배운 지도 벌써 133년이 되었군요. 지사님 뵙고 싶습니다. 여기는 잎도 피고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 지사님 천국나라는 너무도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 곁에서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이원장님 사랑하시는 막내 아들을 위하여 기도 해주시고 이 땅에 계시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전재주 집사님을 위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동지들 열심히 돌아가신 우리 여사분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함께 도와주십시오. 천국 가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함정의 동지 올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직접 그랬는데
마이크 다 잡은 문제도 처음이에요.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오늘요?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모르겠어. 오늘 이제 우리 신부님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열사분들, 우리 동지들, 또 유가족 모든 우리 동기들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제 7시 미사드립니다.
동사무소는 무슨 일로 가세요?
동사무소요?
네.
뭐 서류 연기 있어서 그거 어찌 됐나 싶어서 가보고.
아 그렇구나. 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뭐 동지분 지금은 이렇게 이상님 집사님께 하셨지만 지금 많이 듣고 계시진 않지만 라디오로 맞으면 또 들려주시니까 같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 많은데 제가 하지도 못해요. 아니 어찌됐든 다 우리 동지들 와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지들 많은 또 열심히 투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사분들 또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또 신부님 오셔서 많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도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거로운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동사무소 잘 다녀오세요. 네, 동사무소 다녀오셔야 하는데 저희 때문에 또 여기 네.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또 잘 해주셨네요.
네, 하늘로 감사드립니다. 보내는 편지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편지 시간이고요. 더 많은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다음 순서 준비해 볼까요?
네.
네, 노래는 저희가 어머님들 들으라고 서른도 노래를 준비했어요. 서른도의 누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른도 누이 갑니다.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빛으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우리 나에겐 오랜 친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 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마음이 마음에게 마음이 마음에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마음에게라는 코너는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기 용산에 계시는 많은 활동가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용산떡님이 준비해주셨죠?
네, 제가 드디어 순천향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순천향 병원이라 하시면,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순천향 병원에 여기 용산에서 돌아가신 다섯 분의 열사분의 또 예 그
아직 예
영안실에 계시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직 거기서 계시고 또 유가족분들도 그 장례식장에서 아직까지 생활을 하고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투쟁하셨을 때 다치셨던 분들도
네, 이번에 계시고요. 네. 그 또 저기 이 용산 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범국민 대책위에 있는 활동가분들과 또 전철연 이 회원분들도 거기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어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분위기는 여기랑 비슷해요. 경경들이 그 병원 입구에서부터 아주 가로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에도 그 지금 구속수배되어 있는 그 분들의 얼굴 사진을 또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계속 사람들 대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왔다 갔다 지나다닐 때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지나갈 때 아니 병원인데도 이 경찰들 검문 사이를 뚫으면서 지나가야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병원 다른 관계자분들께서도 되게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걸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데요. 그러면 오늘 만나시고 오신 분이 누구신지.
네, 제가 두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용산 참사 현장에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수배 중이시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지금 칩거를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투쟁을 계속 하시는데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 그리고 이종의 공동집행위원장 두 분을 만나고 왔어요.
네,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박내군.
네, 박내군 네.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네. 인권운동 사랑방의 활동가고요. 네, 네. 또 대출이 때 그리고 뭐 FTA 때 또 이번에 용산 참사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권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앞에서 나섰던 그런 활동가입니다. 아, 이번에 용산 참사 범국민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네. 불법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 지금 수배가 돼 있는 상태예요.
참.
예,
네,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먼저 목소리라도 들으시면서 네. 어찌 지내시는지 네, 살아있는지 목소리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반가우신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님 함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내군이고요. 3월 4일 날 이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이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갇혀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가까이 여기 갇혀 있는 신세죠. 근데 제가 뭐 도둑질을 해서 이게 잡혀있는 건 아니고 용산범대위 그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수많은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 그 불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했던 그 범국민 추모대회 그리고 매일 했던 그 촛불문화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법 집회, 불법 시위고 그 형법상의 이제 일반 도로교통방해 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수배가 다 있는 상태고요. 이 용산 참사 문제 해결을 하고 장례까지 모신 다음에 가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 공동집행위원장님 맡으실 때 네. 투쟁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가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속단을 했던 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정부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완벽한 진상규명 이런 건 아닌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정부의 그런 책임들을 좀 물어가면서 사건이 해결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유가족 보상 문제라든지 용산 사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워낙 뭐 다섯 분이나 돌아가신 이런 문제고 사회적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건데 보니까 이제 이명박 이놈은 아예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쌩까는 이런 놈이라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상태라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이러지 못하다. 더군다나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나 이런 것들도 일방적으로 이제 철거민들한테 유죄라고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전철에는 와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무리한 그런 진압작전을 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들었던 경찰에 대한 좀 무죄라고 이렇게 해놓고 재판에서는 또 이제 그 수사기록조차도 내놓지 않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 게 검찰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 의한 이런 공안 탄압, 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탄압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용산 참사 이 문제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또 어쩌면 용산 참사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퇴진이 돼야지 그 다음은 정권에서나 완벽한 어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데도 상세하게 아시는 이유가 없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 인터넷 생중계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당연히 공동집행위원장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공동집행위원장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안에 계시니까 좀 답답한 건 있으실 것 같아요.
무척 답답하죠.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제일 답답한 거. 그렇죠. 이제 현장 싸움 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여기서도 뭐 장례식장 전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 4층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경 한 70m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요 거리인 거라서 참 답답하죠. 마지막으로 일단 거의 제일 여기 있으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시위할 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용산 4구역에 일이 있는데 일이 터졌는데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다행히 인터넷 생중계로 저기 해서 보여주면 이제 그걸 보고 좀 같이 좀 뭐 저기 하기도 하는데 그냥 말로만 듣고는 뭐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뭐 경찰에 의해서 몇 명이 잡혀갔다고 하고 유가족도 저기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고 너무 안타깝다,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이 싸움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떤 싸움이고, 그래서 좀 이제 그냥 화가 난다고 흥분하고 이런 걸 좀 참으면서 좀 우리도 좀 낮게 싸우자. 우리의 그런 역량들을 좀 다치지 않도록 보존해 가면서 뭐 구속, 되고 뭐 이런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연대 같이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시나 신부님도 계시고 뭐 하여 거의 한 식구처럼 또 지낸 식구들에다가 이렇게 그날 찾아오는 이성들 참 굉장히 분들 되게 굉장히 고맙거든요. 오늘로 이제 130일이 되는데 이 일도 많고 바쁜 적이도 많은데도 이제 이거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저기가 그 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꼭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좀 한을 풀고 우리 장례를 좀 치르자. 뭐 장례 치른다고 모든 게 다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이 연대의 마음을 소중하게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녹두꽃으로 해주세요.
녹두꽃. 네. 녹두꽃. 알겠습니다. 녹두꽃 찾아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님의 인터뷰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배 중이시기 때문에 순천향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용산떡님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는 또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또 거기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현장을 많이 느끼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고 그 또 신청곡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 녹두꽃.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이 신청하신 녹두꽃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노차사 1집에 있는데요. 김광석 씨 목소리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라디오 액션 라디오
네, 언론 재개발 행동하는 라디오 월요일 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지금 여섯 번째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마음이 마음에게라는 코너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용산에 계시는 활동가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한가로운 오후인데요. 이곳 풍경은 이제 꽃들이 대부분 만발에 있고 지금 어떤 분이 오셨다가 되게 욕을 먹고 가신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인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아, 경찰차 정말 시끄럽네요.
네. 네. 소리라도 좀 지르고 싶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네. 계속 앉아 계시는 여기 철거민 분들, 유가족 분들은 정말 이게 엄청난 소음이에요, 진짜.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운 이게 건 알겠는데 문 열면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네. 정말 구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경찰차 소음을 계속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계시는 다섯 분의 열사 분에게 예의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소음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또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이곳을 감시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답답하지만 또 네.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투쟁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에게는 네. 네, 힘이 더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이 마음에게 분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박내군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를 좀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종의 공동집행위원장님을 좀 만나고 왔어요.
네,
네 이분도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4층 공간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네. 답답하고 사실은 그런 물리적인 답답함보다 이런 투쟁 현장에 철거민분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답답함이 더 크다는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분도 그러면 지금 수배 중이신 거죠?
예, 마찬가지로 수배 중이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아, 네. 그러면 인터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예,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종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내군 집행위원장하고 둘이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그립습니다. 예.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싸우고 그러고 싶다라는 게 간절함이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지금 경찰들이 여기 순천향대 지금 병원 앞이랑 뭐 저 앞을 다 좀 막고 있는데 이쪽 4층으로 지금 뭐 침탈을 하려거나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5월 초에 두 번 정도 3층까지 밀고 올라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긴장이 걸려서 아주 비상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경계가 그 당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됐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도 경계는 센 편입니다. 예.
여기서 그 생활하시면서 유가족 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누시거나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으시나요?
예, 유가족 가끔씩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금 1월 20일이니까 지금 현재 130일이 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이미 벌써 이제 3개월 거의 채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 3개월 있는 것만 해도 힘든데 유가족들은 이제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런 판단을 해보면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거의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 투쟁에 맨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는 사실은 그런 수준에서의 이제 분노 한편으로는 이 국민들이 용산 철거민 투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수준에서 연대를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혹시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싸우고 계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참 저희도 이렇게 보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이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판단 생각을 이제 가끔씩 하게 됩니다. 예.
앞으로도 뭐 언제까지 사실 여기 더 있을지 그리고 이 투쟁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각오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이렇게 방송 같이 들으시는 철거민 분들한테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개인적으로는 놓고 얘기하면 이거 뭐 준 감옥 상태인데 이 감옥이 징역 일수에는 산입은 안 되고 그렇게 단수하면 뭐 한편 힘든 것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대체로 다른 지역에 철거민들이 이제 투쟁을 하는 걸 보면 이건 뭐 1, 2년도 아니고 뭐 길게는 4, 5년 뭐 그 근십년까지 투쟁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건 어쩌면 멀리 보고 요 용산 문제뿐만 아니라 멀리 보고도 이제 시작일 뿐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일부러라도 이제 그렇게 마음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가서 이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편 하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적어도 이 이번 용산 싸움만은 철거민만의 싸움이 아니고 이제 범국민적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문정현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리시면서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고 인권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단체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빈민운동은 물론이고 많은 이제 그 운동 대우들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이제 생각하는 싸움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제가 판단할 때 적어도 보편성을 갖고 있고 역사성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힘들더라도 이 싸움은 끝까지 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그래서 힘들 내자. 그리고 저 역시 힘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근데.
본데 제가 이 목소리가 중후해서.
그 저희 신청곡도 받아서 틀어드리거든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불러주셔도 좋고요.
80년도에 이제 감옥에서 부르던 노래 새라는 노래가 있는데 구름 울리나 예 하여튼 새 그게 만약 되면 한번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힘 빼려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요새 셉니다. 새 새 됐습니다.
산맥 너머 멀리 떠 기립하고 저립하는 불도저 뉴스. 네, 저희 불도저 뉴스는 건물은 절대로 파헤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실만을 파헤치는 불도저 뉴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용산 현장에 함께 해주시는 이강서 신부님 모시고 지난 29일 용역과 경찰 그리고 조합에서 강제적으로 들어온 강제 철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바로 신부님, 이강서 신부님 나와 계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예, 반응이 없다가 신부님 바로 나오시니까 다 보시고 반응이 있으신데요. 예,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연결식이 또 있었는데 저희는 설마했습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설마했는데 그날 상황을 좀 신부님께서도 당시에 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날 상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미 기사화돼서 그 상황이 나갔던 것은 사실인데 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9일은 전 국민이 애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던 날이고 또 그전 5월 20일에는 도정법이 그 수유권 문제에 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 위헌 재청 신청이 되었던 판결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명도 집행이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은 사실상 그 법 취지가 위헌 재청이 들어간 만큼 법원의 명령이 도의적인 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보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는데
네네.
명도 집행이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꼭 국민의 애도하는 연결식 날이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날 6시 반 정도에 명도 집행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했고
네.
설마 강제로 집행을 하겠냐. 개고만 하고 그 집행은 차후로 다음에. 미루지 않겠나는 예.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행관이 뭐 실제로 6시 반에 오지 않고 8시나 뭐 출근 시간에 맞춰서 9시 정도에 와서 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고시를 하고 그리고 순순히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뒤집고
전혀 예.
6시 반에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와서 대기한 상태가 됐고 법원의 명령이긴 하지만 지금 이해관계 때문에 용산 4구역에 사람이 5명이나 죽었고
네.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채 명도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도덕적 저항을 거기서 했던 것이죠.
네네.
뭐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제 법원의 명령으로 무장한
네.
용역들과 집행관이 그 강제 집행을 했고 점포 안에 있던 기물들을 이제 바깥에 다
네.
빼내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문정현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그날 연결식이 거행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 연결식에 가지 못하는 여기 철거민들 계시기 때문에 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들어온 거죠.
종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미사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종교인으로서 볼 때는 대단히 귀중한
그럼요.
의식을 예. 거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를 훼손하고
네.
해방한 이런 파렴치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때 많은 또 분들이 또 다치셨다고 저희도 들었어요.
다쳤죠.
예.
특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원의 명령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가지고 온 본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신원을 밝히고
네.
법원의 명령으로 이것은 명도 집행을 한다 하고 고지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네.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점포 앞에 점거를 해서 통행을 제한하고 미사를 거행하는데 미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이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죠.
네.
그리고 이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 부당성을 얘기하고 경찰에게 이 무장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 그리고 기본권을 지켜달라 시민의 기본권을 억류하고 방해하는 이 불법 행위를 예.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웃으면서 그 자리를 피했고 재차 계속된 요청에 답변은 그 용역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공무 수행이라고 두둔해줬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예.
법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정서를 생각한다면, 국민의 정서를 생각했다면 그날 굳이 나를 그날 잡아서 집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곳의 네. 책임 소재를 밝히고 나서 집행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네. 서둘러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날 그 경찰들이 옆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얄팍한 예. 법상식의 자기 행동들을 이제 합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 행사는 그것이 과잉 그 권한 행사라든가 또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의 보호하에 있다면 그것은 다 합법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고
예.
또는 그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이것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무법적인 행위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그 제재하는 이런 모순을 지금 경찰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법원이 명령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법 이전에 양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도리와 우리 인간의 양심은 법 규정 이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법만 있는 것이죠. 그 법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이든 법에서 인정해주는 권한 행사를 할 때 그것도 적법한 범위 안에서 행사가 되는 것이지 법의 권한 하에 있다고 과잉 진압이라든가 과잉 폭력 이런 것까지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불법 행위라고 늘 지적을 하면서 사실상 경찰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우리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용산에서도 그런 경찰의 폭력과 용역 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영결식과 또 추모 뭐 이런 속에서도 경찰들은 여전히 시민들의 추모조차 막고 있었고 또 지난 영결식이 있었던 날 그날 새벽에는 또 경찰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추도하고 있는 것까지를 침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경찰들의 폭력과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철거민들의 투쟁을 또 그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지만 또 이번에 또 이번 강제 철거를 당하시면서 또 철거민이 되셨어요. 문정혜 신부님과 이강사 신부님께서요. 철거민이 되신 심정, 예. 예, 어떠신가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용산에 오면 그래도 쉴 곳, 발 뻗고 있을 수 있는 곳,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이런 장소로서 이제 철거민들이 그 장소를 사실상 임대해 준 거죠.
네.
그 감사하게 그 건물을 잘 썼는데 막상 그 장소를 잃고 보니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 또 마음 편히 발 뻗고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각별하게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디서 생활을 하시나요?
지금 뭐 동가숙 서가식 하는데 지금 레아 1층에 오늘부터는 거기서 신발 벗을 수 있도록 예.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오셔서 또 철거민이 또 되시고 그 철거민 분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시게 됐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3일째입니다. 이 참사가 일어난지 그리고 신부님이 여기 또 오신지 또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여기를 온 지는 133일 전
네.
참사가 있었던 당일날 왔었고 그 이후도 여러 차례 오곤 했었죠. 그래서 천주교 신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지난 4월 12일에 그 부활 대축일이라고 하는 성대한 축제일에 여기서 미사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결정을 내렸었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줄곧 이제 함께 미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했었고요. 지난 5월 1일부터는 아예 여기서 8일간의 피정을 한 바가 있고
네.
그리고 피정 이후에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이제 매일 여기서 지내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네.
철거민분들과 유가족분들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이강서 신부님이 계셔서 정말 정말 든든하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매일 열리는 추모미사가 또 그렇고요. 또 함께 계시면서 생활을 함께 하니까 정말 가족 같고 또 친구 같고 또 굉장히 큰 힘을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부님 어떠세요? 그 철거민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얘기나 또 이 용산의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네. 저희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긍지를 느끼게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있어서 힘을 받는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참사의 슬픔을 겪고 슬퍼하는 유가족분들 그리고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진 우리 철거민들 이분들 곁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부님들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위안의 원천은 신부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 용산 문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 신부님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이 용산 문제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돈이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돈 그리고 이익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된다면 또 이윤을 위해서라면 그까지 사람 몇 사람 죽는 게 대수냐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이 용산 참사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아니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 사회 또 우리 사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것은 예고된 것이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용산 참사 같은 제2, 제3의 참사는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지고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내일이 밝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좋고 정말 마음 좋으신 이강서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꽃내음이라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은 부를 때 당신은 부를 때 장미라도 할래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라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채운 것 같아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며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용산 상하 이야기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시간인데요.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 용산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낸 책 제목과 동일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 용산 상하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이 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 상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인데요. 마침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네. 6월부터 구술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구술사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하게 됐는데요. 용산 사가에 사셨던 철거민분들의 그동안의 인생, 네. 태어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영상으로 또
그리고
책으로 네. 또 예, 묶어서 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분의 어머님들과 그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상으로 아니면 라디오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몫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단지 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 만큼의 초석이 됐으면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용산 사가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은요.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계시는 정옥자님, 정옥자 어머님의 용산 사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하시던 데가 용산 사가에서 어디쯤이에요?
지금 그걸 이렇게 지금 그 레아 하우스 있죠.
예, 예.
레아 하우스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짐을 파나 명도 당했지요.
예, 예.
바로 그 앞에 지금 포장마차 사진들 걸어놓고
네.
있죠. 거기가 우리 제자리예요.
아, 포장마차 있는 데가 거기.
예, 그 두 군데 지금 합쳐서 사진 이렇게 걸어놨죠.
네.
그 첫머리가 우리 가게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가 저기 그 지역의 김순옥이 조직이 연사이.
예.
예. 그 전에 이렇게 살이 안 쪘었어요. 우리 지금 34살 먹은 애 걔 낳고도 너무 말라가지고 입이 막 돌아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늦게 장사하면서
네.
밥 먹는 시간이 부기척하니까 아침에 우리가 낮에 가게를 2시, 3시 돼서 나왔어요. 새벽에 들어가니까 낮에 3시나 2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저씨 계실 때는 3시에 나왔는데 우리 아저씨가 안 계시니까 저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준비를 내가 나와서 해야 되니까 아침을 7시에 먹었어요. 저녁 7시에 그렇게 먹고 이제 우리한테는 점심이잖아요.
네.
점심을 12시에 먹고
밤 12시에
완전히 바뀌었죠.
12시간이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해다 장사하다 보면 또 배가 고프면 뭐 집에 가서 2시고 3시고 들어가서 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이 찐 것이 안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힘들어져요. 그 용산 사구역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던 양반들이에요. 진짜 옆도 모르고 앞만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다. 거기서 다들 몇십 년씩 다 살았죠. 그래도 아침에 낮에 가게 나와가지고 가게에서 생활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고 또 날이 새면은 또 가게 나오고 그래 그 다니는 길 외에는 주변에 뭐가 생겨도 몰랐어요. 고길로 들어갔다 고길로 나오니까 그 주변에 나오다가 가게 수리하면 어 여기 주인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 사구역 식구들이 다.
진짜 열심히.
네. 그렇게 하고 살아. 한강이 거기 그렇게 가까워도 벚꽃놀이 한번 못 가봤어요 우리.
어떻게?
안 가봤어요. 왜냐면 뭐 그 순옥이랑 이렇게 둘이 교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놀았어요. 처음에 이제 장사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면 피곤하고 또 밀린 일, 또 집에 가서 저녁마다 한다 해도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에 다 가고. 집에서 있어도 대문 바깥에도 안 나와보고 그냥 있다가 그냥 그렇게 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게 오래 거기서 20년을 남겨 살고 30년이 다 돼도 뭐 그렇게 관심 없이 살았어요. 내 가게 오로지 내 집 그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다들 옆도 안 들여다보고 살았어요. 근데 결과가 마지막 결과가 이거예요. 참 허무하지요. 뭐.
네, 정옥자 어머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 옆에 정옥자 어머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셨다는 김순옥 어머님께서 또 방송 나온다고 전화로 또 알려주시고 그러셨어요. 아, 여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 또 그리움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요. 아, 저희 그 정옥자 어머님께서 저희 이제 구슬수다 프로젝트 하면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얘기들을 이제 쭉 풀어내주실 예정인데 말씀하실 때마다 우셔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말씀 네. 묻기도 힘들고 참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 좋게 다 잘 보내드리고 여기가 다 정리되면 내년 봄에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 다 같이 장사하시면서 한 번도 벚꽃놀이 못 가셨다 하는데 여기 한강 다리 넘어 벚꽃놀이 가면 참 좋겠네요.
네, 어서 빨리 그런 날이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재개발 행동하는 라디오 월요일 방송 떴다 용산 시스터즈 여섯 번째 방송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쯤 명도 수성 때문에 우선 빨리 시작하자라고 해서 많이 준비 없이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조금씩 네 어떻게 만들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슬사 작업을 하니까 좀 더 많은 여기 사람이 있다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참사가 있고 슬픈 공간만이 아니라 여기서 네.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함께 장사하고 함께 웃고 울면서 그렇게 지내온 공간이라는 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그런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네, 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곡으로.
네. 네 끝곡은 저희 정옥자 어머님 고향이 충청도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 들으면서 마지막 곡으로 네. 띄워드리면서 저희 용산 시스터즈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 그렇게 덥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오후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건강하시고 여름에 지치지 마시고요. 네, 저희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사후퇴 때 비난 내려와 살다 정든 곳 두메나 산포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사이 작은 처가까지 내 고향은 충청도라오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나와 내 동생 논길을 따라 메뚜기 잡이 하루가 갔죠. 동구 밖에 기차 정거장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는 동네서 제일 큰 집이었죠.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가고 싶은 곳 논과 밭 사이 작은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의 이웃